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성전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예배가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제사장들이 생겼을 때 이 기록된 이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는 학개나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성전이 건축됐을 때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학개, 스가랴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역사했던 활동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형식주의에 빠졌으니까 종교적 형식주의 위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해서 출애굽기 뭐 이렇게 또 뭐 있죠? 열왕기 뭐 이런 것처럼 기록하다 기자로 생각하는데 요 기는 그런 기가 아니고 말라기 자체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네, 말라기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참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2장 17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한다. 너희가 말로 나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도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이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어요. 다 효녀들만 있으니까. 예, 자녀들이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아픈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너희들이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좋게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일 하는 사람을 좋다고 하신다.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은 거죠. 그죠? 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싸 무슨 가치가 없는 그런 태도예요. 아니,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악한 일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죠? 네, 그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먼저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또 만약에 대통령이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에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자죠.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래, 누구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구원도 하시기도 하지만은 심판하러도 오셨어요. 자, 그러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미리 예비하는 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 가신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죠? 곧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신답니다. 1절 후반부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심판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세 가지 일을 하신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죠?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방법으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하신 일, 예,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두 번째 일인데, 메시아 심판주가 오시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자,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분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다 그랬고, 5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가 하나님 왜 오시느냐?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다 합니다. 회복하러.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소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했어요? 누가 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거절해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지만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러 회복하러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는 뭐죠? 깨끗하게 하러 오신다.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신다. 세 번째는요, 회복시키러 오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 자, 예. 8절 말씀, 8절. 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 도둑질 했습니까?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봉헌물, 예배물, 예배 드리는 재물 바치지 않는 것, 그게 십일, 그게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다. 너희 온 나라가, 너희 온 백성들이 십일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11조는 11조뿐 아니라 모든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그 11조 예물과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너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다섯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잘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첫 번째는요, 너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 예물을 드려봐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지켜봐라. 예,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십일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제대로 바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 다섯 가지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 메뚜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하면 구워 먹는 거죠. 그죠? 튀겨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는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이 새까맣게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달려들어요. 그리고 푸른 색깔이 있는 것은 다 깔가 먹어버립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튜브로 아프리카 메뚜기 재앙 하게 되면 그 메뚜기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싹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메뚜기 와서 싹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허무할 때가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돈을 열심히 벌든지 간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쁠 경우, 예, 그게 메뚜기 재앙이죠. 너희가 십일조를 바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물을 바치면 내가 메뚜기 재앙이 없게 하겠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는 포도를 심었으면 열매가 끝까지 잘 익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결실이 있기 전에 중간에 인생이 낭패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고를 당한다든지, 예, 질병에 걸린다든지,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과가 나쁠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일이 내가 없게 하겠다.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추수하게 해주겠다. 중간에 나무가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너희 인생이 중간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게 하겠고, 공부를 하면 학위를 마치게 해주겠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네 번째 복 14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게 뭘까요? 네 번째 복, 예,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다. 비옥하게. 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땅이 비옥하게 될 것이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풀이 많아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많아질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요. 다섯 번째 복은요, 12절 끝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너희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다섯 가지 복이에요. 예,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그러나 십일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섯 가지 복을 주신답니다. 10절에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재앙이나 사고나 질병이 생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14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비옥해질 것이다. 너희 땅이 비옥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 복 12절 끝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인류를 회복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님 거절하지 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철저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 예물, 봉헌의 예물을 철저히 분명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메뚜기 재앙이 없게 하시며 또 포도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땅이 비옥해지는 삶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다섯 가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각종 재앙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뚜기의 재앙 또 조가가 일찍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없도록 사건이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비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의 살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2월부터 들어오는 2600명의 한양대학교 기숙사 학생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